제가 40절까지만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셨을 때 아마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시는 내용을 두고 이 베드로와 또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비유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35절부터 38까지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을 맞는 종의 자세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했고, 또 둘째로는 39절부터 40절까지 도적을 지키는 그 집주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했고, 마지막 41절부터 48절까지는 먼 여행을 떠나 집주인을 대신하여 맡은 바 재산과 종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지만 처음에 이 모든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시장이 어디냐, 바로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한마디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고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 또 그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오늘 본문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밤에 시작을 해서 새벽까지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인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지 않고 허리띠를 메고 횃불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다. 그러면 왜 이 허리에 띠를 띠고 횃불을 들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은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려면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공동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이 말은 뭡니까? 한번 주인이 문이 닫혀져 있죠. 도적이 들어올까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한밤중이니까 닫았는데 이 종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문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불을 켜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문을 한번 딱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란 거예요. 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바로 문에 바로 바짝 붙어서 누가 두드리는 소리, 다시 말하면 횃불을 들고 문 밖의 소리에 귀를 바짝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발걸음 어떠한 소리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소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인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저희들이 믿은 것에 대해 모든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순간에 날아가 버릴 재물과 건강과 평안함에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만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그러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라고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그렇게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15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것이 다인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내용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난 먹고 살만해. 건강도 이제 좀 뭐 열심히 병원 다니고 운동했더니 몸도 괜찮아. 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준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참 소망을 다시 오실 주님으로 성취될 구원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내용은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란다면 참고 기다려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참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동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힘쓰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사모하라. 오늘 주인이 와야 자기도 모든 거 다 풀고 편하게 잘 거 아닙니까? 종이 이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 끝까지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이 종도 피곤하죠.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말했죠. 우리의 소원이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니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오늘 늦게까지 허리띠를 띠고 횃불을 켜고 서 있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눈앞에 둔 사람은 새벽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 오래 참음과 힘든 고난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 다시 올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심지어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오해와 수모를 받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 내용은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생과 뭐 내용과도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근심거리가 끝이지 않고 평안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 근심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 뜻을 위해 근심한 내용이 너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날 알아주고 누가 날 인정해주고 괜찮아요. 안 알아주도 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아셔. 주인이 그 와서 야 너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 복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만날 때 여기 맨 마지막 아직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세 번째 비유와 같이 처벌받고 고통받는 그런 내용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너 수고 많았다. 그래 복 있다. 넌 복 있는 자야. 그러면서 주인이 종이 돼서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서빙한대. 지금 제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종이지만 주인같이 여겨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좌에 앉고 열두 보좌에 앉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이 너무나 믿어지기에 어떠한 내용이 왔다 할지라도 참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왜?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나에게 더 큰 기쁨으로 올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뭐 누구 원망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2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에게 내가 더 뭐 날짜나 뭐 이런 데서 쓸 것이 없어. 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민데 너희들에게는 어둠이 있지 않고 낮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자리를 지켜가며 교회를 지키는 자에게 주실 상급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놓치는 자, 오늘 주인이 칭찬한 대로 영원한 복을 받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분들이 됩니다. 둘째로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이 횃불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들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공동문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렁으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게 지금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깨어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을 하는 일 외에는 없다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만 있으면 대적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 없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도망가지 말라 말이죠.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 때문에 마귀가 피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피하게 돼 있다. 사실 베드로는 사단 마귀로부터 여러 번 시험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경계의 말씀을 했던 겁니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에게 경계의 말씀했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 시몬아, 이 베드로가 시험 들 때는요 베드로는 이름 안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불러요. 믿음이 떨어질 때 뭐라고 하느냐,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니까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내가 봤어. 너 정신 차리고 기도해. 뭐 그랬습니까? 깨어있지 못했죠. 그 후에 잠시 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같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지만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시험 들지 않게 기도 좀 해라. 주님은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는 동안에 베드로와 세 제자는 다 시험이 들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 잠은 육신적인 잠도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주는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처음 그 편지 초반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그들의 마음을 차지해 타락을 시키는 것이 마지막 사단의 수법 아닙니까?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거 알아요. 그러나 그 항복하면 좋은데 마귀는 항복 안 해.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있다가 자기 혼자 그냥 한마디로 가면은 되는데, 멸망받으면 되는데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도 신앙의 차원이 땅 차원에 있는 자에게 내려가서, 바다에 있는 차원에 있는 자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다 미혹시키고 시험들게 해서 다 자기하고 같이 죽자. 거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다 같이 놀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정말 고난을 겪었습니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고 쓰러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세상 일과 걱정의 마음을 빼앗겨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마귀가 되고 먹이가 되고 만다는 것을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마음이 둔화해지고가 원어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끝장을 봐야 돼. 왜냐? 마태 24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먼 여행을 떠난 집주인을 대신하여 맡은 바 재산과 종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수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혹이나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자신이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경계하며 부지런히 충성되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행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분명 종들을 잘 관리합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자신의 몸이신 교회를 맡은 자들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각각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은 자들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책에 맡아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특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그 사명,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전히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맡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함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이와 같이 명하시되, 명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럼 땅끝까지 뭐 갖고 구원합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지기 중에서 주인이 없음을 알고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망각하고 주인이 맡겨준 재산을 허비하고 수하의 종들을 못 살게 하고 박대하고 때리며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행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약한 청지기는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 에휴, 주인이 언제 와? 더디어 오려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더디어 온다는 건 단순히 늦게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에서는 뭐라오냐? 야, 끝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 먼 여행 갔는데 중간에 이 강도들에게 당해서 안 올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바람, 정말 쓸데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원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헛된 소망이죠. 그러면서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끝장이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때가 이르면 안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인으로부터 각각의 청지기들에게 각각 상과 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가 자기의 주인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자에게 주는 그 벌의 내용과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자들은 많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직책과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은 자들 해당되겠죠. 직분과 직책은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내세우며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 너는 장로로서, 너는 권사로서 각각 재능에 맞게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직분 준 게 일을 하라고, 봉사하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권위만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팽개치는 자는 더 많은 벌과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행하지 않아. 저나 여러분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장로 장리식이나 교회 목사님 시킬 때 하나님 앞에 선서하죠. 이 교회를 위해 기둥 같은 인물이 되고 끝까지 충성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럼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그럼 지켜야죠. 그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기 본인 생각이고 본인 뜻입니다. 결정사항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내가 너한테 맡겼어. 충성되다고 내일 하나님을 해달라. 교회를 해달라. 근데 네 교회를 안 하고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다 판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뭐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가르치겠습니까? 알아. 알고도 안 해. 그걸 누가 고치겠습니까? 사람은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야지. 우리 성도들은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달란트가 크고 먼저 누린 복음의 특권이 큰 만큼 우리는 더욱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과 함께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기다리며 그것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산자들을 방해하고 실망케 하는 사단의 술책에 빠져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대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각자가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허리띠를 두르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치 못한 것에 대해 누구 때문에 못했다고 남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부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이 시간, 세월을 선용하시는 우리 사랑절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Living Father God, we thank you for loving us and providing us with the words of life today. 우리의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 각자가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It's time for all the members of our beloved church to wait for the return of our Lord. 허리를 동이고 횃불을 켜고 서 있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We must be ready with our waist girds and our lamp's light prepared to welcome him at any moment. 또 도적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틈을 비집고 시험 들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침입도 경계를 해야 할 때입니다. We must also be vigilant against the devil who sneak in like a thief seeking to steal our heart and lead us into the temptations. 나의 마음을 지키고 사단과 짝을 하려는 나의 못난 육에 속한 자를 다스려야 할 때인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I'm grateful for the reminder that I need to guard my heart and rein in my fleshly tendencies that seek to align with the devil. 그뿐만 아니라 허리를 동여매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야 할 때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Moreover, I'm grateful for the reminder that it is time to guard our waist and fulfill the mission entrusted to us by our Father.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교회에 충성을 많이 하였다고, 맡겨주신 일에 조금도 소홀히 할 때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I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no matter my age, ranks of faith, or service to the church, I must not neglect the responsibilities given to me.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하며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아버지 일에 충성치 못한 것에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그날을 갈 때까지 주신 사명의 허리띠를 풀지 않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have been entrusted with much and I repent for the times I have made excuse and been unfaithful in the work of the Father.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이 가져올 은혜를 받아 모두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사랑지혈계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Help me to remain faithful and not loosen the belt of my mission until we reach His kingdom. May all the members of our beloved church receive the grace that the Lord will bring in these last days, and may we all be honored with glory, praise, and dignity. I offer this pray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